교수님, 오늘은 주님 세례 주일입니다. 교회 관례으로 오늘부터 성탄 시기가 끝이 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캐네디안들 추위를 안 치우네요. 저희 성당은 다 치웠는데 어제 동부공수도 가보니까 예수님 세례받는데 아직도 마옥간에 좀 계십니다. 어쨌든 교회적으로 보면은 오늘부터 연중 시기에 들어갑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의 세례를 통하여 당신의 공생활이 시작되는 것이며 당신께서 공적으로 드러난 3년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신 모든 일상의 기간을 우리들 생활 속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달력의 시작은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와 함께 시작이 되고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 시기 그리고 세례를 통하여 당신을 보여주신 연중 시기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순 시기 그리고 부활을 생활로 증거하는 부활 시기를 보내고 새롭게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일상 속에서 신앙의 실천으로 기다리는 또 다른 연중 시기를 해서 교회 달력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고 성탄을 통하여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했으며 이제 당신의 공적인 생활을 시작하기 위한 주님 세례 주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의 세례를 묵상하며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정도의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하느님을 알게 되고 전례의 의미들을 배워가며 천주교에 입문하게 됩니다. 사람들마다 다양한 세례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갈망하는 신앙의 열정으로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며 삶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자식의 교육 때문에 아니면 개인 사업의 관계성 때문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는 조금 동떨어진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열정으로 시작했지만 다른 관계 때문에 쉬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없이 당신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뿐인데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과 수단으로 하느님을 이용하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실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도 받아들이시는 분이며 어떤 의미로 당신이 이용당하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주시는 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 처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에 대한 어떤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기보다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가 좋았고 그들끼리 모여있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외감 느낄 것 같아서 찾은 곳이 성당이었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미사에는 참석하여도 깊은 신앙의 모습이 없었기에 건성으로 다녔고 미사 전후 모임에 더 재미를 붙였던 돌파리 같은 신앙도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영세를 주는데 너무 까다로운 순서를 정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 원의가 조금 의심스러워도 당신이 하시는 일이기에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마음에서든 자신 스스로의 원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의가 잘못된 것이었다면 주님의 자녀로 받아들이고 나서도 그에 합당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상처는 주님께서 주시는 벌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그 욕망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벌입니다. 신앙은 그 욕망까지 지켜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세례 주기를 지내며 우리가 처음 세례받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정으로 받았는데 너무 식어 있다면 다시 그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어떤 다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선택한 것이라면 진정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생각할 때 우리들과는 사뭇 다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례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하느님을 몰랐을 때 지은 모든 죄를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되신 하느님으로 원죄도 없으시며 다른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것도 없으신 분이신데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 점을 잘 알고 계셨기에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때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세례 후에 물에서 나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나오는 하느님의 소리와 비둘기 모양의 성령의 형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그 순간 삼일체의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당신 스스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의 유혹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는 완전한 인간임을 드러내시려는 부분이 강한 것입니다. 특별한 존재로서의 가치가 아닌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 당신에게는 필요 없는 세례 성사까지도 직접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인격을 가지고 똑똑하고 잘난 모습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이 넘어지고 힘들어 하시면서 사람들의 고통과 갈등을 직접 체험하시고 그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가야 할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당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넘어지고 유혹에 빠져 방황하여도 그 모습까지 다 사랑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면 당신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음 하느님을 알고 체험했던 그 순간을 생각해보면 그리고 조금은 잘못된 마음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어서도 지금의 내 마음속에 와 계신 하느님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잘못된 시작이어도 좋고 갈등 속에 있어도 좋고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것을 믿고 계신 아버지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 번 더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